갈라디아서 강의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까지 했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인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자, 그러고서 교제를 청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지정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협력을 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곳곳에 널리 선포하자, 이렇게 이제 교제의 손길을 이제 내민 겁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10절.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이 신약시대 초반부에 특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직업을 가지고 이걸 살다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어떻게, 아니 지금까지 그걸 믿어오던 이런 종교를 왜 다 버리고 소위 예수교를 믿느냐 하고, 이 친척들이 다 그를 배척하고 직업을 주던 사람이 직업을 다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잃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리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는 직업을 빼앗고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내쫓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 이들을 위해서 구제헌금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예루살렘의 핵심 멤버들이 바울과 바나바 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다른 건 모든 거,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좋다, 그거 다 그것만 전하고 그것 외에 한 가지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거 하나만 내가 부탁을 하겠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 곳곳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뭐라 그래, 바울이, 내가 그 일에 동의하고 지금까지 가난한 성도들 돕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또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방인 성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가난한 그 유대인 성도들 위해서 모금을 해갖고 사도 바울의 손으로 그 모금한 것을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반드시 가난한 그런 형제자매가 있어요. 이와 같은 그 형제자매들의 사정도 돌봐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킹제임스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옆에 형제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있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직장이 필요하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직장도 섭외해서 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첫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에. 근데 그 안디옥에 내려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이 사람들이 훼손시킬까봐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대면해서 그를 책망하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쟁투를 벌이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떻게 했어요? 얼굴 그냥 마주보고 바로 그 앞에서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책망받을 일이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냐 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수장으로 있는데,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 또 안디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그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 아 거기 온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이방인들하고 열심히 밥을 먹다가 갑자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여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뒤로. 그랬더니 13절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게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얼마나 훌륭한 그런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 위로하고 성도들 살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도 베드로가 저렇게 위선을 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서 자기도 위선, 그 어떻게 밥 같이 먹다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저기 내려오고 있어요. 보고는 출행량을 쳤다는 거예요. 같이 밥 안 먹는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악한 일이냐, 교리적으로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베드로 바로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저나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게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그냥 이야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넬료로, 가이사레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럼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말 그대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결코 먹지 않는 여러 가지 벌레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내려주시면 이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한 번도 이런 벌레를 먹은 적이 없어. 이건 더러운 겁니다, 우리 율법에 따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내가 왜 더럽다 그러느냐? 다시 말씀드려, 이방인들은 더럽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이방인들도 지금 이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할 테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시켜라. 아,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갔더니 백부장이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개나 돼지같이 더럽게 생각하던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이 생긴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절 가서 보니까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니 어떻게 개나 돼지같이 더러운 그렇게 더러운 취급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어떻게 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거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랬냐. 음식의 코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더라도 유대인들 방식대로 피를 완전히 싹 빼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방식으로 조리가 된 그런 식품을 코셔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코셔 식품. 코셔 아시겠죠? 피클도 코셔 피클이 있고 코셔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규정에 맞아야만 먹는 건데 이방인들이 그걸 안 지키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었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분이 나서 지금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말씀, 벌레 잡아먹으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고넬료 집에 갔던 것,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 글쎄 성령님으로 충만해갖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런 모든 일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반복을. 그렇게 반복을 했더니 드디어 유대인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약 10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그 길이 열린 거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약 18년 동안 사도행전은 28장이에요. 28장이 각각이 그냥 1년으로 보시면 된다고. 한 28년 동안 사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한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거의 100% 그 내용이 이방인들의 복음이 선포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여기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방인 형제들하고 형제요 먹으면서 예수님의 은혜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아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에서 보낸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뭐야 그 위선을 보인 거잖아요. 위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베드로가 이러 같은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선을 보이면 안 된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겉으로는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나는 메시아닉 주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나는 구약의 율법도 다 행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적으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위선은 이 개역 성경에는 외식으로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원래 몸에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선은 안 좋은 거예요. 위선은. 그래서 위선을 하면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요. 특별히 목사나 그래도 교회의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이 위선을 범하면 그 밑에 있던 모든 성도가 다 위선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위선을 범하니까 누구야? 거기 있던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도망쳤고, 또 누구까지도,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위선을 범할 수밖에, 거기 그대로 있었다가는 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선을 이제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면전에서 그를 책망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에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복음의 진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아서 어떻게 같이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이와 같은 위선을 범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어요.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태어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 옷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인 차이가 없다. 매인자나 자유로운자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무슨 음식 규정에 매이고 할례 규정에 매이고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에 매이고 이런 거 하면 그건 유대인이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그런 사람은 심지어 베드로라 해도 내가 면전에서 책망했다. 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고 저기는 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냐고, 율법을 행하는 것 아니면 율법에 속해 있는 규정들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faith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의롭게 된다는 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칭의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 justification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연대기별로 쭉 이렇게 된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게 여기 처음 기록된 거예요. 처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둘째 시간에는 칭의가 뭔가,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열목요연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원이 뭐냐? 구원. 구원은 어디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알겠죠? 어디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것도 건져내면 구원이고, 알겠죠? 야구하다가 지금 지고 있어요. 누가 나와요? 구원투수가 나오잖아요. 구원투수가 지금 지는 거에서 건져내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죄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들에서 건져내는 거. 아니면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 사망이 우리가 한 번 죽는 그런 사망 말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해요. 그 둘째 사망, 지옥불의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구원. 자,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예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묶여있는 상태, 어떤 사람이 묶여있어요. 이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예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예샤 여기에 예수님, 예, 예슈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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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그걸 다른 식으로 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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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읽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그렇죠? 이 히브리 말로 그게 지금 예샤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런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예수시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가 예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다. 아시겠죠? 구원. 자, 그리스 말로는 소테리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고치는 것,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 구조하는 것, 번영을 가져오는 것, 이런 뜻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구원. 교회 가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그렇죠? 예.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뜻하고 있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란 말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열심히 지금 야구를 하는데 지고 있어요. 누가 등장해요? 구원투수가 등장해요. 왜? 이거 패배하는 거에서 이거를 건져내려면 구원투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병에서 구원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정투쟁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기려면 누가 있어야 돼?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비상 어떤 사태가 생겼어요. 누가 있어야 돼? 구조요원이 있어야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죄인들. 여기 앞에 이제 우리 형제, 여기 앞에 자매, 여기 모두가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 죄인. 죄인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겠어요? 죄인. 죄인이 아닌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죄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사과나무가 왜 사과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예. 왜 사과가 열릴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죄를 짓죠? 왜 그래?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뭔가 죄를 많이 지니까 저 사람 죄인이다. 보통 사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자동으로 열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아니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예요. 사람 보기에도 죄가 거의 대부분이 죄가 많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참 이렇게 마음이 착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내가 무슨 죄인이 여태껏 무슨 죄를 졌냐고. 이런 분들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마음이 착하고 특별히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처럼 좀 성격이 다혈질로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벌써 딱 보기에도 벌써 죄인이네 내가. 죄가 그냥 만천하에 뭐 우리 딸들이 봐도 그렇고 뭐 내 아내가 봐도 그렇고 성도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 옆에 직장 동료가 봐도 그렇고 이건 죄덩어리라고 이게 내가 봐도 그렇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쉬워요. 왜 그래? 아 죄인인 게 너무 뻔한데 뭐 어떻게 죄인인 게 너무 뻔한데 뭘 얘기할 게 있어 너무 죄인인데 그거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그냥 살려주십시오 근데 별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다는 사람이 사실은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 자신의 의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설득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제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 이거 설명을 죄가 뭔가를 설명을 다 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죄인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기서 죄가 왜 죄인이 되냐. 하나님은 전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 전가는 영어로 imputation. imputation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의 것을 내 계좌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 2만 원을 넣어주면 그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보시는 것도 전가 행위를 통해서 하시고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는 것도 전가 행위를 통해서 하신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모든 사람의 계좌 속에다가 아담의 죄를 다 집어넣어 주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전과 행위에 의해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나중에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필요해요. 의인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한 번 행위에 의해서, 알겠죠? 예수님의 의의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계좌에 넣어주신다고. 그것도 전과 행위를 통해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일을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전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과. 자, 그래서 이제 예,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자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구원투수가 해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구원투수가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졌으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빠져서 헤매이고 있으면 이 죄들을 눌러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모두가 다 죄인인데 여기서 지금 다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 가운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한 거다. 석가모니도 죄인이요, 공자도 죄인이요, 소크라테스도 죄인이요. 그렇죠? 예, 공자도 죄인, 예, 오바마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링컨도 죄인, 테레사도 죄인, 교황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죄인이다. 안 되는 거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 둘째, 구원할 능력이 있어도 구원할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엄청 넘쳐요. 뽀빠이처럼 해갖고 시금치 먹고 해갖고 이게 굉장히 넘치는데 저 사람이 빠져있는데도 구원시켜줄 의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예,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구원의 방법이 있어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피가 흘려야 된다는, 피를 흘려줘야 된다는, 피가. 그래서 피가 어떤 피? 죄가 없는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피를 흘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 없이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일시에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피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피를 통해서. 둘째는 인격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완전한 구원은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 주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덮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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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와 같은 이 모형으로서의 그와 같은 역할을 짐승의 피가 했지만 짐승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사람이 완전한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가져다 두면서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완벽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온 천하인가 이 하늘 아래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거다. 자, 이 세상의 종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행위를 얼마까지 해야 구원받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좋다 이거예요. 그럼 행위를 얼마까지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 틀린단 말이에요. 요구 조건이 다 틀려. 요구하면 더 하라고 그러고, 요구하면 더 하라고 그러고,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건 딱 믿음 하나만이야. 딴 거 없어. 믿음 하나만. 얼마나 간단해요. 믿음 하나만 요구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설계자시오. 나의 유일한 심판자시며, 나의 유일한 재림자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보호자시다. 하나님만이.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여기 우리 형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형제가 열심히 회사를 가서 일을 했더니 200만 원을 줬어. 그 회사 사장이. 그런 거 은혜로 준 건가요? 보수로 준 건가요? 한번 얘기해 봐. 그지? 그럼 보수잖아. 열심히 일했더니 주면 그건 보수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일을 했더니 너 구원받아라 이러고 빌 게이츠한테 이렇게 주면 그거는 보수로 주는 거지 그건 은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펑펑 놀았는데 아버지가 100만원을 탁 주면 이건 은혜로 주는 거야? 아니면 보수로 주는 거야? 네? 인격체부터 할까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안 하면은 이게 조금 곤란하다. 인격체부터 할게요, 그러면. 네. 됐어요? 네. 자, 구원의 방법.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요. 둘째는 인격체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 인격체. 인격체라고 하는 거는 지정의가 있는 게 인격체야. 예,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온 천하, 이 온 천하 아래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런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 구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근데 어린 양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침례자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어린 양이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라고. 인격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마지막으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되느냐. 믿음으로가 아니라 딴 게 포함이 되면 돈 있고 쉽게 얘기해 빽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아버지 어머니 가문이 좋고 이런 사람만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 믿음으로만 된다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 믿음만으로 되는 거예요. 돈 안 드리고. 알겠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믿음만으로 하는 거니까. 아이도 될 수 있고 노인도 될 수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 될 수 있고 자유인도 될 수 있고. 예. 여기 전라도 사람도 되고 경상도 사람도 되고 북한 사람 다 되는 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주는 거다. 거저주는 거야. 왜 거저줘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있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래서 성경은 Eternal life가 있고 Everlasting life가 있다고 해요. 똑같은 건데 Eternal life는 질을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터널하다는 건 엄청나게 고상한 그런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버레스팅 한다는 건 영구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하늘에 있는 엄청나게 고상한 그런 삶이고 동시에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삶이다. 삶이에요. 생명이 삶이라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우리에게 있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숨이라, 이거 숨, 이거 공기잖아, 이런 거. 이런 공기 10분만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서 먹어요? 아니면 그냥 먹어요? 그냥 먹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나는 금방 죽는다. 이런 건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공기, 햇빛, 햇빛 10분만 해를 딱 가리면 여기 전 지구가 10분만 해가 없으면 완전히 다 얼어 죽는 거야. 그거 다 어떻게 공짜로 받는 거예요? 사실 물도 우리가 사 먹지만 그건 뭐 돈을 드리고 우리가 해서 원래 물도 다 공짜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죠? 어떻게 공짜로 낳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게 없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이런 건 다 공짜다.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를 돈 내고 살아 그러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거저 주셔야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가서 보면 구원이란 말이 여러 종류로 나와요. 성경에 그 구원의 용어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 저는 언제 회심했습니다. 그 회심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옥 불 속으로 향해 가다가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 다른 얘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런 말도 구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이것도 유치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얘기할 때 구속은 redemption 해서 구원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속죄. 그래서 구자하고 속을 그걸 쓰는 거예요. 구속받았다. redeem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노예 시장에 지금 노예로 팔려나가 있다고. 죄 시장에 죄를 많이 줘서 지금 노예로 팔려나가 있어. 그럼 이걸 다시 사오려면 돈을 주고 그러고서 물러야 되잖아요. 옛날에 딱지치기 이렇게 해갖고 이루면 어떻게 물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이건 물러달라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먹고는 딱지를 도로 물러준다고. 그렇죠? 그게 물러주는 게 리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죄의 시장에 팔려나갔어요. 그 물으려면 어떻게 돼? 죄값을 치러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줬다 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로 redemption.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 justification이 있어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입혀주는 거야. 알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선언을 해주신 그런 행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라 얘기하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 의롭게 된다가 그건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전가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 계좌 안으로 쑥 집어넣어주는 그런 행위를 전가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요. 그건 누구나 다 태어나는 거야.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그때 얘기할 때 리제너레이션, 한번 제너레이션 돼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거든요. 리 다시, 하늘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도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가 된다 얘기할 때 그 성화도, 예,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구분이 되는 그런 일을, 그걸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어느 면에서, 예,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옛날에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화해시켜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던 우리 사이를 이렇게 길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화해라고 하는 말도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그 다음에 양자 삼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양자.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들, 딸로 양자로 삼아줬다는, 그것도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렇게 많은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입었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말 그대로 죄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존재가 되는 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아, 죄라고 하는 것 존재가 없는 데 가서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런 걸 영어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첫 부분 내가 조금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의롭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롭다. 욥기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묻는 질문이 한마디로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100% 의롭고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대답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신약성경에 넘어오면서 세 군데가 사용이 됩니다. 세 군데.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마르틴 루터를 변화시켰던 말씀 요한 웨슬리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 그거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의인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의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 그 내용을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